비가 내린다. 하늘이 노한데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린다. 북한에서 큰 물난리가 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최악으로 심했던 시기는 1995년이다. 바로 그 시기 큰 물난리보다 더 큰 참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었으니 바로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어린 심정이었는데 되게 그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캄캄한 어둠 속 상상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있잖아요. 죽는 아우성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상상이 시꺼먼 암흑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 막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릴 때였는데.
노약자들하고 아이들 다 죽고 당에 충실했던 사람들 다 죽고 큰 역전들 대합실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아이들이 꽃제비들이 아이들이고 노약자들이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런 큰 이런 석탄 무지처럼 무더기로 두둑이 쌓여 있었습니다. 덮치고 이렇게 무지해서 자다가 죽은 놈도 있고 뭐 죽자 하는 놈도 있고.
하여간 내가 시집에 갔을 때에 성기똥 처음 먹어봤어요. 살다가 성기고 껍질을 벗겨서 잿물을 엮고 꾸려가지고 바깥 종착제 형식으로 그걸 떡을 해주는데 아 그때 내가 처음 느낀 게 이게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처음 이 철없는 마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처음 가졌어요. 그때 성기똥 보면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은 9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고 그때 사망한 숫자가 자그만치 300만 명이다. 6.25 전쟁 당시 사망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 사람 김정일. 그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세종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통치자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국가의 어떤 정책을 그리고 또는 자원을 집중시킬 겁니다. 어떻게 인민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김정일은 그 시기에 했던 게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약 8억 9천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 8억 9천만 달러는 이걸 가지고 옥수수를 사면 북한 주민이 3년 정도를 먹고 살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제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살려야 할 최고의 책임자 김정일은 인민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우상화에만 열을 올렸고 대량 살상무기인 핵과 동상을 만드는 데 아까운 돈을 쏟아부었다. 김일성의 시신을 보존하는 데 들어간 8억 9천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북한 주민이 3년은 먹고 살 수 있었고 300만 명의 죽음도 살렸으리라. 억울하게 죽은 300만 명 원원들의 이름으로 김정일을 고발한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8부 죽은 수령과 맞바꾼 300만 명의 생명. 북한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땅이 먼저 알았다. 80년대 말 추수절이 됐는데도 수확은 턱없이 부족했다.
에휴, 올해는 쭉정이가 많아.
기분네요. 아, 간부들이 뭐라고 하겠시오.
뭐 농사 잘못된 게 우리 잘못인가 뭐.
아휴, 그나저나 이렇게 수확이 줄면 배급까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배급도 부족한데 더 줄이면 안 되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위대한 지도자 동지께서 다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기르카죠? 지도자 동지가 굶으면 굶었지 우리 인민들을 굶기지는 않을 거야요. 아이, 꼬럼요.
농산물을 경작하다 보면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다. 흉년이 될 때를 대비해 계획이 필요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 시행했던 풍년 때 농산물을 저장해뒀다 흉년에 방출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정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인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자연히 인민들은 늘 뒷전이었다.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기, 북한에서는 가장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 모든 일은 1994년 7월 8일 한꺼번에 폭발하고 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다. 황장엽에 따르면 94년 초가 되자 김일성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고위 간부들과 얘기할 때 방귀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김일성은 올해는 눈 수술을 받았는데 고령의 나이라 휴식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는 바람에 피로는 누적되고 만다. 게다가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김일성은 카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주했고 카터와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회담 자리에서 김일성은 카터의 호감을 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7월 25일로 결정되시오. 조국 통일도 곧 기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나를 다 떠받들고 있다 합니다.
김일성이 카터에게 남조선 인민들이 다 자기를 떠받들고 있다고 말한 것은 김정일이 허위로 보고를 한 탓이다. 당시 김일성의 육성으로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전 인민군 군관 심주일 씨의 증언.
카터 대통령을 만난 걸 우리가 교실 받아서 녹음으로 받아서 보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카터 이놈의 새끼 4시간 만에 나한테 항복하더라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남조선의 김영삼이 만납니다. 김영삼 내 30분이면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고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
들으신 대로 김일성은 김정일의 허위 보고로 자신의 차 있었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마치 항복을 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거짓말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일까?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만다. 김일성의 죽음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다. 조선인민군 민경대대 부소대장을 지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뭐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북한 하나의 그 가족국가 형태, 봉건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봉건 영주, 또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흔들리던 북한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던 북한 사회주의가 정신적으로 흔들림으로써 그 내부 혼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300만의 아사자가 나는 이런 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훈 통치를 선언한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 통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김정일은 그가 장담한 대로 김일성이 사망한 후 3년 동안 아무런 직책도 승계받지 않는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3년 동안 김정일의 공식 직책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김정일은 이미 85년경부터는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94년, 그 당시 김정일이 북한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아는가?
1991년 12월,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사령관직도 물려받아 최고 사령관직 수행. 1992년 4월에는 헌법까지 수정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인민군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까지도 지휘 통제하도록 개편. 93년 4월에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 북한의 전체 무장력과 모든 정보기관 장악. 1974년부터 권력의 최고 핵심 기구인 중앙당 조직지도부장 수행. 94년에는 20년 동안 수행 중. 14년 전에는 군 정책에 관한 최고 지도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돼 14년째 수행 중.
그러니까 94년 당시 김정일이 갖고 있었던 직책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직지도부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이미 군과 당을 장악한 것은 물론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었고 군대에 이르기까지 감시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국가주석직이나 당 총비서 자리를 승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 승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유훈 통치를 선언하면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왜? 도대체 왜? 김정일은 1994년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유훈 통치를 선언했을까? 여기에 김정일의 은밀한 계산과 속셈이 숨어 있다. 김정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4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배급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근무했던 장진성 씨.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이미 저 배급제가 다 중단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평양시만 상징적으로 배급을 줬고 지방은 이미 끊긴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평양 같은 경우에도 중앙기관이나 그리고 이런 특수기관들의 그 배급이 정상화됐지 기타 나머지 말단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방에서는 꽃제비로 불리는 거지 유랑민이 넘쳤다. 함경남도 하봉에 살았던 김대성 씨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어느 날 단천 용량 광산에 살던 친척이 거지가 되어 찾아온 것이다. 그 친척들의 외모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함흥에서 대학 졸업 후 외화벌이 일꾼을 했던 김대성 씨.
이제 막 그 가족들이 막 내려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한 1개월쯤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막 식량이 거덜나는 거예요, 집안이. 왜냐면 그 네 명이 와서 저희도 이제 딱 식량 배급 주는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명이 와서 이제 막 같이 먹으니까 금방 동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식량이 막 이제 거덜날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른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집에 친척 집에 그 집 사람들 어떻게 친척들이 많으니까 친척 집 이제 막 전전하면서 거의 한 1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친척 집 다른 집들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항해도 쪽으로 내려갔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 집에도 그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걸 느꼈는데 이제 95년도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김대성 씨의 친척들은 황해도에서 굶어 죽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특히 기찻길 옆에 시신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지는 뭔가를 받아먹기 위해 기찻길 옆에 몰려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평양에서 살다 탈북한 김지현 씨.
제가 학교를 왔다 갔다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길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과수원에서 엄청 어린애, 그러니까 한 7-8살 돼 보이는 어린애가 이렇게 얼굴도 붓고 몸 다 부어 있어요. 그런 애가 이제 그 과수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밭에서. 근데 이제 왜 그 애가 이제 얼굴이 붓고 막 몸도 부어 있었냐 보니까 이제 그 풀을 먹다 보니까 이제 끓이지도 않고 처리도 하지 않은 풀을 그냥 날로 뜯어 먹다 보니까 이게 풀독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풀독도 올랐고 이제 영양실조로 가는 단계에 이제 몸이 붓고 막 그런 단계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엄청 이제 처량해 보이고 다리도 가늘고 팔도 가늘고 그냥 배만 이렇게 볼록한 그런 상태인데 정말 보기에 엄청 처량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기억이 아직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무 흔해서 얘기거리도 되지 못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데도 김정일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인민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인민들을 방치한 것. 박인호 씨의 증언이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식량과 생필품을 전혀 주지 않고 백성들 보고 살겠으면 살고 죽겠으면 죽어라는 식으로 방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망했던 사람은 최대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상황, 또 전 인민이 유랑걸식을 하는 꽃제비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비극적인 개인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자식, 친척, 누구 중 한 사람이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못 먹어서 허약으로 굶어 죽은 기억을 남기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기자 당과 국가만을 믿어왔던 순수한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당시 황장엽 비서는 망명하기 전 북한 식량난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된다. 김정일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 책임 간부에게 들었으니 정확한 통계였으리라. 그 통계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식량난 통계. 1995년 당원 5만 명 포함해 50만여 명 아사, 1996년 11월 중순까지 100만 명 이상 아사. 96년 현재 조달 가능한 식량은 양국 210만 톤. 97년에는 약 200만여 명 아사 가능.
그 후 이 자료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나왔다. 1998년 초 중국 신화통신이 북한 농업위원회 간부가 제공한 자료라고 하면서 보도한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선 1997년 말까지 28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
남한의 인권단체 좋은 벗들이 90년대 중후반 중국 현지에 나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산한 아사자 수도 약 300여만 명에 달한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불렸던 식량난 시기 최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이다. 6.25 전쟁 때도 남과 북의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일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탁월한 영도술로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인민들을 굶겨 죽인 것이다. 95년 이후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굶어 죽는 사망자가 속출하자 김정일은 또다시 뭔가를 선포하게 된다.
동무들은 들으시오. 지금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1930년대 위대하신 너부의 김일성 수령님은 일본놈 토벌에 쫓겨 100일간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기처럼 우리 인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김정일은 배급을 주지 못하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4년을 고난의 행군이라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김대성 씨도 마찬가지.
사실 그 제일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제 그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민도 없고 남의 나라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혁명 활동할 때 소위 이제 그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할 때 쫓겨다닐 때 이제 그 써도 용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제 영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체조국이라고 자부하는 무슨 사상이 있고 뭐 그렇게 위대하다는 수령이 있고 거기에 아 우리나라 이제 농토가 얼마인데 어? 황해남도에서만 나는 이제 농사만 잘 지어도 우리나라 이제 2300만 다 먹이고 이제 뭐 저기 남조선 인민들까지 항상 이제 통일해서 먹이겠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배워왔는데 그리고 이제 주체공업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이제 그게 자랑하는 주체공업은 다 어디 가고 아니 왜 고난의 행군 해야 되냐고 우리가 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갖다가 말 갖다 붙여놓고 되게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불만은 속으로만 사귈 뿐 그 누구도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북한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반항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 달북대학생 김지현의 증언을 들어보자.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군수경제에 들어가는 재정규모의 1%인가 10%인가만 돌려도 주민생활이 풀린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탕이 없으면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로 이제 일축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리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고 북한의 경제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이 몰랐을까? 어쩌면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김정일이 아닐까. 여기서 시기를 눈여겨봐야 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시기는 1994년. 북한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해 역시 94년부터. 바로 이 시기에 김정일은 3년 동안 유훈 통치를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식량난의 책임을 김일성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
북한이 1994년부터 98년 사이에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30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대하사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곧바로 권력을 승계하는 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런 위기, 경제적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300만 이상이 굶어 죽는 대혼란 상황에서 유훈 통치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책임, 주민들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은 그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유훈 통치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에서 가장 식량난이 심한 바로 그 시기에 유훈 통치를 한 것은 식량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기,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바로 그 시기, 정말 북한에 돈이 없었을까? 식량 살 돈이 없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지금부터 북한 식량난에 가려진 역사적인 진실을 공개하겠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만수대 창작사에 건립됐습니다.
북한이 외국 관광객들만 오면 보여주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다. 이 동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말 안 해도 짐작할 것이다. 문제는 이 시기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 시기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데 자그만치 8억 9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당시 시세로 강냉이 600만 톤의 돈이었고 그 당시 북한 주민들 3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만한 액수였다. 김정일은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써야 할 비용을 아버지와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아낌없이 쏟았던 것이다. 멀쩡하던 김일성의 집무실, 즉 금수산 의사당을 다시 고쳤고 김일성의 영생탑을 새로 세웠다. 어디 그뿐인가 충성의 노력동원이라는 명목하에 굶주린 인민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몰았다. 이런 김정일이 1996년 말 식량과 관련해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했네? 인민군대의 군량미가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되네? 빨리 대책을 세우라!
그때 당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이 총동원돼 군과 리의 농촌 간부들을 발동시켜 농민들이 자기들의 식량으로 남겨놓았던 목 가운데서 3개월분을 무조건 떼어 군대에 바치는 애국미 헌납운동을 강행했다.
애국미 헌납운동? 야원, 무슨 그런 운동이 다 있네.
목소리 낮추시라요. 지도원 동지가 뜨겁습니다.
야, 그나저나 윽하네. 우리 식량 남겨둔 거는 고조 딱 먹고 살 만큼 남겨둔 게야. 그거 없으면 우리도 죽어.
너가 아닙니까? 3개월을 떼갔으니 어쩜 낼까?
김정일 지도자 동지는 우리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도 인민 군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야.
아이고, 니기 드문억하려 그럽니까?
아, 드르면 억하겠네. 내가 없는 말했네. 배급도 안 주면서 있는 식량까지 뺏어가면 억하네.
그 뭐 풀 뜯어서 죽 끓여 먹으면 되겠죠 뭐.
도대체 인민공화국에 인민은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내 말은.
아이고, 아이 그나저나 오늘부터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가시오.
근데 인민들한테 인민군대 식량까지 뺏어갈 정도로 어려우면 소리 영생탑하고 기념궁전은 왜 짓는겨?
니 보시라요. 아, 누가 들으면 정치범 수용소 가겠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네?
말은 다 맞지만 남들이 들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요.
아이 모르겠어. 영생탑 짓는 저 돈이면은 우리 인민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 뭐 기건 기르티요. 긴데 정말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영생탑은 왜 건설할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금산 기능궁전이라든가 그리고 영생탑이라든가 이런 신격화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고액을 투자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자체가 그때 사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 북한 주민들이 돈 계산을 해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저 돈이면 쌀을 얼만큼 사올 수 있는데 왜 저 돈을 조기에 낭비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일이가 어찌 보면 그 자충수를 뒀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신격화꾼이라도 부여잡고 있어야지 그것마저 얻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실패한 정권인데 그 신격화라도 강하게 내밀지 않게 되게 되면 정권 유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 근무했던 장진성 씨의 증언이다.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순수하고 착한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아닌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영생탑이며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는 작업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런데 김정일은 이렇게 신격화 우상화 작업에만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니었다. 그가 북한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공을 들인 분야는 따로 있다.
북한이 오전 11시 57분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핵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골칫거리.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끊임없이 북한 측에 핵시설을 사찰받으라고 요구해왔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92년 1월 3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한다. 그런데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듬해 1993년 북한은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즉 NPT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거부하고 만다. 한반도에는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94년 핵위기가 봉합되는 듯 했으나 2002년 또다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불거진다. 북한의 핵개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한반도의 긴장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북한 인민들의 배를 채워줄 식량 구입비가 몽땅 핵개발을 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 비용 추정. 2014년 4월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즉 대포동 2호의 제작 및 발사장 건설 비용 약 8억 5천만 달러 추산. 북한 광명성 3호, 즉 대포동 2호 제작 및 발사장 건설 비용 약 141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이 비용으로 중국산 강냉이를 구입할 경우 약 250만 톤. 북한 인민들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지금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의 개발, 시험에 투자한 비용. 핵무기 개발 10억 달러. 두 차례의 핵실험 4억에서 5억 달러. 대포동 2호 2회 시험 발사 6억 달러. 대포동 1호 1회 시험 발사 2억 달러. 총 30억 5천만 달러에서 31억 5천만 달러 추산. 이 돈이면 약 508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는 액수.
어쨌든 북한은 어마어마한 돈을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느라 날려버렸고 북한에서 발생한 대기근 역시 핵개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 내용인데 2007년 7월호 한국의 잡지 월간 중앙은 북한 노동당 부부장급 장경순이 당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다.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간파하시고 고난의 행군 시기 핵과학자들을 친히 육성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켓 한 발 개발하자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같이 큰 공장 한 50개 팔아도 값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시기 가슴 아픈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 공장은 못 돌아가고 인민들이 굶는 것을 자신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돈이 조금 생기면 여기 핵개발에 다 집어넣었다고.
북한 당국 스스로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근이 핵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핵개발이 한창이던 1994년 그 당시 북한은 한마디로 추락 직전의 비행기와 같았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다 낡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유령, 그리고 완전히 추락한 경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노예화된 2,400만 주민,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주체 사상, 그리고 핵무기를 만든 나라,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그 작은 왕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김일성의 북한이 처했던 어떤 그런 이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비행기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 그 비유 자체는 굉장히 정확한 거였습니다, 사실.
추락 직전에 비행기 같은 북한. 인민들은 계속 굶어 죽었고 김정일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었고 북한은 조금씩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김정일은 도대체 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일까? 동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
사실 남쪽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70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쪽보다 더 국력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 이후에 급격히 격차가 벌어져서 역전돼서 네. 격차가 벌어졌고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GDP가 북한의 38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는 가장 큰 소스는 남쪽으로부터 온다. 네. 번영하고 잘 사는 남쪽이 가장 큰 체제 위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 남쪽을 통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네. 남한하고 경제력에 있어서 경쟁을 해서 남한을 압도할 수도 없고, 네. 인구를 통해서도 압도할 수도 없고, 남한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비대칭 위협, 즉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비대칭 위협, 이런 것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압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첫째는 북한 내에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대외용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 지도원을 지낸 심주일 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처참했죠. 북한에는 이제 제한 없이 예산을 쓰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이제 핵개발을 비롯한 무장력 강화. 여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무기를 사와야 되겠다, 뭔가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돈이 없으면 인민경제에 투하했던 돈도 삑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는 죽고 경제는 죽은 인민들이 그냥 결과는 인민들 죽은 거지. 예? 그거예요. 그게 북한의 준 역량이에요.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상화를 하는 동안 북한 인민들은 하나 둘 사라졌다. 그런데 북한 주민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도 혹시 닥칠지 모를 북한의 식량난에 대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시해보겠다. 첫 번째 방법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 장진성 씨의 증언이다.
최소한의 생존 공간인 시장이라도 마음대로 열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했으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그 자력갱 생존신으로 얼마든지 자기 생존 방식을 찾아갈 수 있었겠는데 북한 정권은 오히려 주민들을 속였어요. 내일 준다 쌀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권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오히려 북한이 지금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체 의식에 세뇌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령주의에 세뇌됐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기 개인 의식에 이게 철저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북한의 김정일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조금만 더 일찍 국제사회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수백만 명 중에서 상당수의 죽음은 막지 않았을까. 델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1990년대 중반에 대아사 기간, 식량난 기간에도 사실 만약에 김정일이 조금만 더 일찍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에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300만 명까지는 떼죽음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도 상당히 놓쳤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고립사회인데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립을 해야 되거든요. 폐쇄를 해야 되니까. 이 식량에서 이제 이 국제사회 요청하게 될 경우에 그만큼은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이 정보가 그만큼 국제사회에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해서 김정일이 한 2년간 그것을 늦추게 됩니다.
비록 늦었기는 했으나 북한은 뒤늦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이후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이 국제구호단체로부터 식량을 받은 후 굶주린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북한은 1998년부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의 원조가 늘어나자 당장 식량 수입을 줄여버렸다. 1999년 식량 수입을 20만 톤 이하로 줄였고 거기서 남은 외화로 뭘 했는지 아는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90년대 중반의 식량 위기 시점을 보면 북한이 그 당시 그 당시로 봐서는 최신의 무기들, 그러니까 미그 21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북한 경제력에 맞지 않은 만큼의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소련으로부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식량 위기를 북한 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북한 당국이 식량 위기라는 상황에서 식량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체제 안보, 체제 수호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상 이런 걸 떠나서 이미 고가의 첨단 무기들을 소련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더 수입하는 데 주력을 했고 반면 북한의 모든 대외 경제 관계는 중단이 되는 상황.
북한은 국제구호단체가 북한에 굶주리는 인민들을 위해 지원한 식량을 빼돌려 최신 무기인 미그 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수입했다. 또 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지 않고 군량미와 간부용으로 전용해버렸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식량을 받아들이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군의 군량미를 우선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량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권력, 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어떤 그 권력기구의 식량을 할당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남는 식량이 있다면 푸는 곳이 이제 평양입니다.
이를 눈치챈 국제기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가장 어려운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려 하자 북한 당국은 이를 봉쇄해버렸다. 참고로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국제구호단체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원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큰 액수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전달됐다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려던 호화요트가 압수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행 고급 양주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시기 김정일의 밥상 위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는가? 고난의 행군 시절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 사람 후지모도 겐지의 증언.
보통 제일 좋아하는 것은 중국 요리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무척 좋아해요.
후지모도 겐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의 식탁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사들인 값비싼 재료로 만든 사내 진미가 올라왔다.
네. 김정일 동지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은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과일이 왔고 체스코에서는 생맥주가 왔죠. 일본에선 참치가 왔고 러시아와 이란에서는 소금에 절인 철갑 상어알이 와서 그걸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넉넉한 시기라면 누구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시절 아닌가. 그런 시기 매일 산의 진미를 즐겼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게다가 김정일은 스위스에 40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돈을 풀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몇 명의 목숨을 살렸을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스스로 했던 말이 있다.
동지들은 듣기요. 내래 죄기밥으로 때론 로상에서 감자 몇 알로 끼니를 내오면서 고난의 행군을 앞장서서 헤쳐나가시오.
300만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반응할까?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개인 비밀 자금을 40억 달러나 챙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이런 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북한에서는 가능하다. 왜 그럴까? 북한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는 당 경제가 20%, 군 경제가 약 50%, 나머지 국가 경제가 3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국가 경제는 인민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경제가 김정일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개인 경제이며 개인 소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74년 김정일이 노동당에 들어앉으면서 사실상 북한을 그 리더하면서 경제 형태는 세 가지로 찢어지게 됩니다. 즉 노동당 경제, 군수 경제, 제2 경제라고도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인민 경제. 그러니까 노동당 경제는 소수 엘리트들이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다가 김정일의 무슨 선물을 산다. 뭐 손목시계니 뭐니 선물을 마련하는 또 사치품 김정일의 어떤 그 무슨 뭐 이런 음식물 수입하는 거 이런 데 쓰는 돈을 보니까 순전히 소비성 경제고 또 제2경제, 군수경제 역시 이것은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군수경제고 나머지 이게 인민경제가 일반경제인데 일반 경제 책임자는 내각 총리고 나머지 군수 경제나 이 노동당 경제는 최고 책임자가 김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 총리 실제로 북한 경제 전반을 지도해야 할 내각 총리는 벽돌 수만 장도 어디서 얻어오기가 어렵고 김정일은 말 한마디 하면은 외국에서 뭐 별하별걸 다 사올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로 70년대부터 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상한 경제 구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든 말든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재산을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은 그 후에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쓰고 다녔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곳은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닌 우상화 작업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 모자이크 벽화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장대제 원덕에 정중히 건립되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김정일의 별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는가? 자그마치 33곳이나 된다. 황장엽 전 중앙당 비서가 살아생전 남긴 육상이다.
아마 내 생각에는 수령을 위한 초대수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역사에서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여기 백 몇 개를 왔는데 그 참 그 전에 중들이 경치 좋은 데는 잘 알았어. 절간에 있는 곳마다 초대수가 없는 데가 없지 않나. 초대수도 꼭 두 개야. 수령의 사냥터이지, 김정일 사냥터이지, 그 수령의 초대수 가게이지, 김정일이 가게이지. 여왕산이 그 한두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단 만나기 위해서 김서희하고 만났던 그건 와서 또 만나는 게 아니고 뒤에 또 있어. 김서희가 그런데 그 김서희 죽었을 때도 거기 의료진이 봉화진이어서 의료진만 못한 게 아니다. 설비가 다. 그게 뭐 도처이지. 어느 산골에 가보라고 제일 잘 친 집이 뭐인가. 혁명역사연구실이거든.
김정일의 별장. 평양 용성의 한 곳, 평양 인근의 네 곳, 원산, 신이주, 강동, 신천, 단천, 백두산, 묘향산, 파묵, 창성, 영흥 등 총 33개. 33개 별장의 총 면적은 3,366만 제곱미터로 일산 신도시 면적 1,570만 제곱미터의 두 배를 넘는 넓이. 이들 별장은 각각 경관이 뛰어난 명산과 바닷가 등의 조성, 별장 용지에는 연회장, 낚시터, 승마장, 사냥터 등 갖춰 경원과 관리원 상주, 별장에 위치한 지역 인근에는 김정일만 이용하는 전용 열차역 28개를 만들어 운영 중.
김정일은 이들 33개의 별장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40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개인의 전용 시설을 관리하는데 무려 3,7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액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측 근로자 3만 9,500여 명에게 지급된 임금 4,075만 달러와 맞먹는 액수다. 북한이 김정일 개인의 우상화와 신격화를 위해 쓴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작년과 2013년 상반기에만 쓴 비용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김정일의 우상화에 쓴 비용. 2012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에 쓴 비용 1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90억 원. 2013년 4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운 높이 23m짜리 김정일 동상 제작비 약 1,000만 달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강계시 등에 김정일 동상 7개를 추가 건립. 동상 건립에만 약 5,000만 달러 소요. 전국 주요 교차로마다 서 있는 영생탑 약 3,200여 개에 김정일이란 글귀를 넣는데 2,500만 달러. 김씨 왕조 찬양화인 모자이크 벽화 교체에 1,500만 달러 지출. 2,000만 개 넘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교체에 2,000만 달러 투입.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간 쌍상 배지 제작에 100만 달러 지불. 이상 2013년 상반기에만 김정일 우상화에 지불한 액수 총 1억 1천만 달러.
북한이 2013년 상반기 김정일 우상화에 쓴 1억 1천만 달러의 돈이면 1톤에 290달러 하는 강냉이를 38만 톤이나 살 수 있다. 유엔이 추산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 50만 톤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양이다. 김정일은 죽은 후에도 북한 인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갉아먹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갔다. 제대로 먹지 못한 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델리 NK 박인호 대표.
지금 조선인민군 입대 기준을 보면 키 142cm 미만이 되어야 군 입대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 남자들의 평균 키가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죠. 또 90년대부터 유랑 걸식을 하며 꽃제비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장기간을 거쳤던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식적인 면이나 도덕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 세대보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20, 30대들을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상도 없다 이런 기성세대들의 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육체와 정신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 북한의 미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북인 대학생 김지현 씨.
인간에게서 착한 마음, 남을 배려하거나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되고 북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는 것, 사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많이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내일이, 북한의 미래가 지금 위험하다. 비폐해진 정신, 왜소한 체력,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 남은 것은 악한 마음뿐이다. 80년대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90년대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목숨까지 잃게 하더니 이제는 북한의 앞날까지 핏빛적색으로 만든 자, 억울하게 죽은 300만 명 원혼들의 이름과 북한의 앞날을 위해 김정일을 또다시 고발한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8부 죽은 수령과 맞바꾼 300만 명의 생명.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기술 구본수,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국,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출연 이희탁, 최연철, 김경희, 권도일, 해설 유강등. 다음 시간에는 제9부 김정일 피해 통치를 보내드립니다.